역사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세 명의 왕들을 이야기할 건데 특징이 대체로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괜찮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민아, 승원이의 인성을 평가하자면? 승원이가 영민이의 인성을 평가하자면? 상타치, 하타치? 네, 승원아, 잘 모르겠어? 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로 괜찮았다. 이 말이 특이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조금만 붙잡아도 큰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복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엄청 축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작게 복음을 붙잡았어도, 요만큼 복음 깨달았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요 은혜를 누리면 후대까지 축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약간만 복음 붙잡아도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그 정도거든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복음이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복음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운명, 사주팔자, 재앙에서 해방된다. 복음이죠. 내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만 발견하고 약간만 붙잡아도 큰 응답받고 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만 붙잡아도 되는데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 복음 안에서 괜찮게 지낸다. 그러면 그럭저럭 축복 누리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괜찮게 이 복음을 붙잡고 있어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주일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적당하게 지켜주고 11조 적당하게 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로. 조금 개념 있게 신앙생활한다. 조금 교회에 괜찮게 다닌다. 조금 성실하게 신앙생활한다. 이것만 해도 자신은 축복받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괜찮은 정도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은 괜찮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후대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인데요.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이 정도 뭐 주일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봉사위원 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적당히 잘 나가지고 구역에서 식사 봉사한다 할 때 적당하게 뭐 밥 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뭐 한다 할 때 좀 따라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자기 응답 받아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복음이 그만큼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자라는 후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지? 라는 게 자기 속에 조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좋은 정도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나오는 세 사람, 오늘 이야기를 할 세 사람의 임금이 있는데 아마샤, 우시아, 요담. 뭐 이름 부르기도 까다로운 사람이죠. 평소에 생각도 안 해볼 사람이잖아요. 요 세 사람의 임금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조금 은혜 받았어요. 응답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 요담 임금 뒤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우상 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후대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을 못 막았어요. 요 세 사람의 임금 이후에 요 세 사람이 자기 시대에도 벌써 말년되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요담 본인은 괜찮았는데 요담 다음 요담 자기 아들 아하스 때 오는 재앙을 못 막았어요. 뭐냐? 그냥 좋은 정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레이트하게 가야 된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하게 가야 돼요. 목표를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지? 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 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전도자의 삶의 목표, 일곱 렘넌트 수준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16장 인물 수준으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요 정도에 머물면 후대에게 가면 갈수록 복음은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좋은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위대한 믿음 정도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시대 재앙을 막습니다. 이 시대에 오는 재앙, 후대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가야 됩니다. 시대 재앙 막는 거, 세계 살리는 거.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오늘 응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해야 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보고 뭐 그 제가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에 오셨다는 자체가 대단하죠, 사실은. 수요일에 오셨다는 자체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 수요일에 오시는 분이 낮에 오전에 한 오시는 분이 한 뭐 한 4, 50명 되겠죠. 오후에 오시는 분도 한 2, 30명 되겠죠. 합해서 80명이면 우리 교회 전체 성도 등록 성도 몇 명쯤 될까요? 한 300명, 400명 뭐 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이 3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인 전체 합했을 때 한 3, 400명 된다고 봤을 때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교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 400명 되나요? 중고등학교 전교생 그 정도 되면은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괜찮죠? 좋은 대학 가겠죠? 그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괜찮은 정도예요. 그런데 그 괜찮은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뭐 인서울대학 정도는 가겠지?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믿음 수준 갖고는 안 된다고요. 왜? 시대 재앙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후대 재앙 막아야 되니까. 세계 살려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생명 거는 대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걸 우리 후대가 보거든요.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볼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신앙생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라고 볼 만큼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얘기는 다 했어요. 아, 이 정도면 잘했지 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왜냐? 지금 사단의 전략에 잡혀있는 3단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있거든요. 저 모슬렘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생명 걸고 기독교 무너뜨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테러 해가지고 기독교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슬림들 하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단체 문화를 쏟아내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 영혼 다 빼앗아 가도록 생명 걸고 작전 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복음 운동에 생명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 한다가 아니라 내 생 전부를 들여서 영적인 싸움, 내 생 전부를 들여서 렘넌트 살리는 싸움, 내 생 전부를 들여서 세계복음화 하는 이 일에 전부 헌신, 올인하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세 명의 왕들을 통해서 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샤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난번에 8월 말쯤에 우리가 역사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었던 임금이 요아스 임금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아스 임금.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멸종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은 사람. 다윗 가문이 다 죽었어요.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다 살해당했어요. 아달랴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재앙 흐름을 갖고 온 한 여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완전 메시아 오실 그 혈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때 혼자 갓난아기 때 보호받고 숨겨져서 살아남은 사람. 그게 요아스예요. 사실 그거 쓰임받은 거예요. 어릴 때, 나이 젊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도와주면서 종교개혁하니까 그때는 언약 붙잡았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살해당했죠. 그 요아스 임금, 그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요 사람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꽤 오래 있었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하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갔다라고 했거든요. 누구 수준이냐가 중요한데 요아스 수준으로 자기가 본 아버지 수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요아스 젊은 시절에 좋았어요. 말년으로 가면서 좀 변질됐어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나름 신앙생활했다. 워낙 죄인들이 많으니까. 왕들 가운데 워낙 실패한 사람 많으니까. 요아스 정도? 중간 정도? 중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는 된다. 라고 봤을 때 그랬던 아버지 수준 따라간 사람.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였던 신하들은 죽이면서 신하들은 이제 처벌했으니까, 처벌해야 되니까 처형을 했는데 그 자식들을 안 죽였다. 왜냐? 율법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연좌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부모 죄 때문에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실천은 조금 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게 말씀을 따라서 그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게 됐죠. 이때 원래 자기 나라 병력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북이스라엘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돈을 얼마 주고 전쟁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이만큼 사례를 해주겠다. 보상금 쫙 주고. 그래서 돈 주고 병력을 사왔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병력 돌려보내라. 아니 그 병력 없으면 어떻게 싸우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선지자 말 듣고 사람 그 북이스라엘 병력은 돌려보내고 자기들 병력만 가지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했어요. 이런 거 체험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 기도 응답 이후가 문제예요. 어떻게 돼버렸느냐. 전쟁을 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어요. 에돔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상, 우상 이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갖고 왔겠죠. 잘 만들었으니까. 금붙이로 만들었을 테니까. 보석 같은 거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괜찮네 하고 갖고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섬기는 실패를 저질렀어요.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이번에는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우상 빨리 버려라. 없애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만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은 이때 이 아마샤 왕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에돔한테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완전 이제 됐다. 우리는 혼자서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왕국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전쟁했는데 패했어요. 왜냐?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하나님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무슨 흐름이냐? 엘리사 전도운동의 흐름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 전도운동을 펼쳐가지고 제자를 세우고 왕들에게 영향 미치고 왕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를 완전히 못 버렸지만 그러나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아직 있었기 때문에 도단성 알류티시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이걸 친 거예요. 전도자가 있는 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 벌였는데 패전했습니다. 아예 아마샤 자신은 포로가 됐습니다. 성벽이 헐려버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패전한 이후에 자기는 신하들한테 살해당합니다. 굉장히 끝이 안 좋았죠. 이게 아마샤 임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했는데 요아스 수준이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길 따라갔어요. 아버지도 살해당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임금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우시아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는 이사야 6장 13절이 나오는 그 시간표가 우시아 왕이 다스리다가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그 해 우시아 왕이 그때쯤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전도운동 막 시작할 때가 우시아 왕 죽던 해 그때예요.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되게 길게 통치했어요. 아버지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2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26장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했는데 누구 수준이요? 아버지 수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모델이냐? 누구 따라가느냐?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요 정도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거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래서 요 스가랴는 나중에 나오는 스가랴 성경 지은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 그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대충 한 25명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스가랴인데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여기에만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는 잘 몰라요. 한 가지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행했습니다. 우시아 임금을 도와가지고 바르게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6장 6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8절에 암몬 사람들도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시아 9절 이하에 보면요. 나라가 강해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해져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9절 이하에 보면 경제적으로 강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광야에도 성읍을 요새를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을 기르고 웅덩이를 많이 파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사람을 두고 농사를 좋아했다 이랬죠. 싸우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쭉쭉쭉쭉 막 싸우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2600명이 리더가 2600명 나왔고 군대가 30만 7500명이 나왔고 뭐 또 등등등등 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시는 기이하다 무슨 말이죠? 신기하다 그 말이죠. 신기하고 이상하다. 그게 기이라는 말이거든요. 불신자가 봤을 때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 축복받지? 축복받을 일이 아닌데. 불신자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기이하고 기이한 역사,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것을 우리 후대가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더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우시아도 교만에 빠집니다. 이 강성함 때문에 응답받은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승리한 이후가 중요해요. 이 승리 이후, 응답 이후를 관리를 못했어요. 역사 일어난 이후에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강성함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범죄했는데 뭘 했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멋대로 들어가서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임금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용감하게 했는데도 듣기 싫다. 내가 한다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실수였습니까? 사울 임금이 옛날에 했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 제사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전쟁터 출동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반의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제사만 치르면 되고 제사도 세팅 다 해놓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기만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씨 언제 오시지 지금 출동해야 되는데 아 언제 지금 아 적군이 지금도 쳐들어오고 있을 텐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사무엘 늦게 오셔가지고 아 뭐 이러면서 막 답답해 에라이 내가 할게 내가 제사 지내지 뭐 문제 있냐 이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와서 제사 사무엘이 와가지고 보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왜 임금께서 제사를 지내셨습니까? 아 늦게 오셔가지고요. 아니 제사는 지내야죠. 이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충격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평신도가 메시지 하면 안 됩니까? 예배 인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평신도 장로님은 메시지 인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교의 인도도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피제사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져가지고 제사를 자기가 지낸다, 분향을 자기가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 복음 누리는 가장 귀중한 순간이다. 모르는 거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오직 피제사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어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놓쳤는데 피제사의 의미를 놓쳤는데 교만에 빠져서 그 피제사의 의미를 놓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나병, 문둥병 여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거기서 쫓겨날 뿐 아니라 이 나병이 그때 당시 전염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위생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시대잖아요. 전염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격리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격리돼가지고 살다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들의 무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아, 나병 환자를 같이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대열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 다른 무덤 파가지고 장사 지냈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교만에 빠졌다. 두 사람 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샤도 우시아도.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역대하 27장. 요담 임금은 어땠습니까? 16년 동안 나라 다스렸습니다. 나름대로 길게 통치했는데 요 16년에다 사실은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혼자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왕세자로서 정치했던 시간도 좀 포함됩니다. 여기 52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합해서 한 2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요 16년 동안 아무튼 자기가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도 정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누구를 따라가죠? 이번에는 우시아 자기 아버지 따라갑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마샤 임금이 나름대로 했는데 자기 아버지 수준으로 했어요. 우시아 임금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또 자기 아버지 수준으로 했어요. 요담 임금이 신앙생활 좀 했는데 역시 자기 아버지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모델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정치는 정치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라는 내가 다스리고 요 정도. 하나님은 그 정도만 해도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후대에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걸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한 시대 오는 재앙을 막는 복음 운동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행위대로 했지만 다 했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 죽는 거 알았으니까. 자기 아버지 고난당한 거 봤으니까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알았죠.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자기 임금은 좀 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냐. 온 나라에 복음 운동을 일으킬 만큼의 영적인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옛날에 봤었던 여호사밧 임금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복음께 붙잡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온 나라를 직접 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은 그 정도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부패했었습니다. 요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왕들을 평가할 때 잘한 임금, 특히 유다 왕들이 좀 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다 잘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은 너무 잘했고 산당까지도 없앴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히스기야하고 나중에 나오는 요시아 임금이죠. 요 두 사람만 산당까지 없앴으므로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당이 뭐였습니까? 그냥 산에 만들어 놓은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선앙당 같은 게 있었어요. 장소. 누구나 와가지고 뭘 하도록. 이게 처음에 어떤 왜 생겼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짜 선앙당 그대로 뭐 큰 나무, 고목나무 이런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아래에서 신 받아가지고 뭐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 뭐 자기 신한테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산당 와서 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전까지 가기가 뭐니까 제사 지낸다 하면서 자기는 예배한다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는 그냥 그 우상 숭배로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산당을 내버려 뒀어요. 산당을 놔뒀어요. 아 거기서 뭐 여호와 예배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종교개혁 다시 할 때는 산당을 다 없앴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뭐 여기서 이건 산당 놔두고 그거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좀 굉장히 진지하게만 흘러가는데 농담 한마디 안 하고 진지하게만 계속 흘러가는데 혹시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제가 뭐 웃기는 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면은 시간 없어요. 지금 벌써 8시 15분이거든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듣기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 산당을 왜 없애라고 했냐?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각자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언약궤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거기에서 말씀이 흘러가고 거기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거기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강단을 만들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 만들어 놓고 따라가.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 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 메시지 따라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다락방은 왜 유목사님 메시지만 듣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말씀의 흐름이 하나로 딱 흘러가야 돼요. 한 시대 흑암 꺾도록. 그게 맞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바울 시대는 바울 메시지 흐름 딱 따라가는 거예요. 무디 시대, 무디 메시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루터 시대, 루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죠.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강단 메시지 딱 최 목사님 강단, 정 목사님 강단 이거 가지고 또 흘러가잖아요. 한 주간 계속. 그렇게 말씀의 흐름을 오직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 부분을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우시아도 요담도 나름대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신앙생활도 하고 율법은 지키는데 요거는 안 없어요. 왜? 백성들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까지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요담 본인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 문을 건축하고 성벽도 새로 세우고 곳곳에 성읍도 세우고 요새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승리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건축도 하고 다 했어요. 계속 괜찮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요 시대에 요담 임금이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메시지 받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임금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까지 사역했으니까 되게 오래 있었죠.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담, 그 아들 아하스, 그 아들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까지 계속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다 순교했으니까 되게 오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때쯤 활동했어요.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활동하고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니까 현장의 영적 분위기 조금씩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담 임금도 바른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인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요담 임금이 살해 안 당하고 요아스도 살해당하고 아마샤도 살해당하고 유시아는 문둥병 걸리고 이랬는데 요담은 말년이 그래도 곱게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었습니다. 천국 갔겠죠. 그 정도 칭찬 받았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곱게 갔어요. 대체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아들 아하스 완전 실패했어요.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실패했어요. 유다 임금 중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요 아하스하고 나중에 나오는 므낫세 완전 실패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 구렁텅이로 완전 빠뜨려버린 임금이 나온 거예요. 요 사람 요 아들에게 언약 전달을 실패한 거죠. 요담 임금이 나름 잘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함정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 함정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 그래도 축복은 받는다니까. 여러분 당대는 괜찮아요. 요걸 못 막는다고요. 요걸. 그냥 복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들 핍박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요렇게까지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아하스 임금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 중에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전도자 렘너트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알고 치열하게 언약 붙잡고 여기에 생명을 들어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성공해놓고 교만에 빠지면 완전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 싸움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교만한 사람 하나님 대적합니까? 응답받은 게 자기 잘나가지고 응답받은 줄 착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와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야, 저분 메시지 참 잘한다. 아, 저분 복음 참 잘 전한다. 아, 성경 참 많이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이걸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에게 온 문제도, 우리에게 온 응답도, 우리에게 온 축복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전도자의 삶에 규모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누가복음 14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높은 자리에 갔는데 아, 당신이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내려오십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낮은 자리로 갔는데 아, 당신 같은 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높은 자리로 데려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도자의 삶의 아홉 가지 포인트거든요. 위, 아래, 옆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넓이, 높이, 깊이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아홉 가지를 알고 있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교만해서 실패했던 요 흐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가지고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라. 이거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중요합니다. 모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 정도로 끝났던 이유는 모델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죠? 다 모델이 그냥 자기 아버지 본받는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멈춘 거예요. 그 이상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이상 시대 재앙막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반드시 재앙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요. 그래, 이 시대에 오는 저주를 막고 후대에게 오는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모델, 시대 살리는 것으로 갈 만큼 일곱 렘넌트를 모델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모델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중직자의 응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누가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모델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우리와 우리 후대 모델이죠. 우리 주님의 모델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여러분, 대체로 괜찮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시대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을 가지고 붙잡으며 승을 걸고 붙잡아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이, 우리 후대의 영혼 깊이 오직이 각인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